예상하지 않게 올해 이제 들었으면서 잠언 강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여러 부분을 이제 강해했는데 사실 제가 잠언을 이렇게 강의하리라고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혜문학 특히 잠언과 이제 시편도 좀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1번을 했고 오늘 벌써 12번째 잠언 강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많은 것을 저 자신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다. 지혜라고 한 말은 기술이다. 그래서 잠언은 인생의 기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다. 이 일을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잠언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제가 잠언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만나는 여러 종류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고 또 혹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그런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잠언에는 이 세상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다섯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사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단순한 사람, 그 다음에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는 사람, 이렇게 다섯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성을 잘 살펴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될 그런 사람이고 그 외에 사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단순한 사람, 비웃는 사람은 우리가 가능하면 사귀는 것을 피하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면 고쳐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지난 세 주 동안에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사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를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잠언 이제 12번째 강의인데 제목을 경멸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피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여기 이제 영어로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종류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경멸하는 게 특징이에요. 경멸한다, 멸시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우면 절대 안 된다. 잠언은 자기 아이들에게 특히 솔로몬이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남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특히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아마 큰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제 많이 읽게 되고 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글을 쭉 다 살펴보고 그리고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달 이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기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롱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 또 비웃는 자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영어로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스코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모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스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 하면 스코퍼, 그 다음에 모커, 그 다음에 스코너, 그 다음에 이 스콘풀, 스콘이 엄청나게 많다 하면 스콘풀이 되거든요. 여기에다 정관사 덜을 붙이면은 그러면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경멸하는 자들, 이제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스코프,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이 스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게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쭉 찾아봤어요. 스코너, 스코너라고 하는 말이 앞에 제가 쓰지 않았지만 잠언 9장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오고 복수형으로 이제 스코너스가 나오는데 잠언 1장 22절, 3장 34절 이런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이제 3장 3절,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스코퍼가 이제 등장을 한다 해서 복수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스콘풀 이제 해서 시편 1절, 1편 1절, 잠언 29장 8절 이런 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이런 데는 마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해서 이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잠언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한 20구절? 어떤 분은 13구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구절 정도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롱한다고 할 때 그 히브리 말은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그럼 이게 조롱을 하려고 그러면 이 볼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볼이. 그러니까 조롱한다고 할 때 그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웃는다는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웃어갖고 볼이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그래서 껄껄껄껄껄 되면서 이제 나는 다 아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모르느냐. 이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저게 조롱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웃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볼이 튀어나와갖고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펴서 잠언 맨 앞에 이제 1장을 이제 가서 보면은 1장 20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의유나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광장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 말들을 내어 이르되,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여기 나오는 비웃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 경멸하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잠언이 그냥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혜가 등장을 해서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비웃는 자들, 경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경고의 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이제 생각하면서 조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성경에 따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선한 것과 진실한 것, 진리죠, 이런 걸 경멸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비웃는 자다, 경멸하는 자다, 조롱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자기를 망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히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한 부류 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이걸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조롱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과 권위를 다 무시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멸한다.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비웃는 자, 여기에는 경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늘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자고 하면, 이제 티네이저, 사춘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그 현상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누가 뭐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 인생인데 왜 간섭을 하느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렇게 할 때 아까 그 남자의 모습 이렇게 돼갖고 예, 이렇게 하는 경멸하는 몸짓이 나오고 경멸하는 그와 같은 비웃음이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교만한 진노를 표출하며 행동하는 자를 일컬어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참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게 이거를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냥 한 절에 딱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만한 진노,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게 화를 퍼럭 내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대항하고 뭐 선생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권위 가진 그런 사람들 대적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교만한 진노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이제 푸냐?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있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큰 반감을 누구에게 보이냐? 하나님에게 보이는 이런 사람이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그거는 아무도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에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발견하지 못하나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아주 쉬운 일인데 비웃는 자는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이제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가 정말 좋은 조언을 주고 충고를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또 논의하지도 않고 진리를 보고는 오히려 비웃는 그런 일을 하니 이런 사람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처지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 뭐냐. 아까 읽은 것처럼 경솔하고 이제 건방진 이와 같은 특징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지적인 무기도 없고 영적인 무기도 없이 그저 조롱하는 말, 경멸하는 말 이런 걸로 상대방을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아까 그 사람 그 이렇게 해서 화를 내고 뭐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조롱하고 이제 경멸하는 그런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조언, 충고, 권고 이거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9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7절, 8절에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오명을 얻느니라. 이게 지금 비웃는 자, 그 다음에 사악한 자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같은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그러니까 표현으로. 그러니까 비웃는 자가 결국 뭐예요? 사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권고나 조언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또 8절 가서 보니까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거였느니라.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거 이 사람이 좀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뭘 고쳐주려고 하고 뭘 해도 오히려 그 말을 하다가 미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도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부모가 책망하거나 선생님이 책망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책망의 말을 절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어리석은 사람의 그 이야기 하면서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또 썼더라고요. 아이들만 책망하지 말고 좀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잠언 제가 이제 쭉 보는 가운데 그게 나오면은 부모도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될까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도 이제 있습니다. 12절에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려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냥 피한다는 거예요. 가서 뭐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자기 행위가 악한 게 드러나고 이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아예 귀를 기울여서 좋은 조언이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렇게 왜 그러냐? 경솔하고 건방져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여러분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돼지 앞에 그렇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돼지들이 그 진주를 짓밟을까 염려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거나 충고를 주거나 진리를 알려주거나 하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경멸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가 뛰어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에. 근데 경멸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조롱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일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일을 안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상관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은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러니까 경솔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조롱하고 경멸한 사람은 대개 게으른 사람이 된다. 세상 일이나 이런 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는 게으른 자가 되기 쉽고 12장 24절에 남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남을 다스리거나 치리하는 그런 높은 지위, 이걸 가려고 하면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해야 그래야 무언가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치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다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단 태어났으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포텐셜, 가능성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 보기에도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멸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니까 일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능력이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 이게 하나님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자기를 너무 높이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아예 난 다 할 수 있다, 다 안다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아예 일을 안 하는 이러한 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29편 2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8절 가서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나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물러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여튼 모든 것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 도시 전체가 다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글에 가서 좀 찾아봤어요. 요 근래 설교를 좀 하시는 이런 분들,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가. 그래서 봤더니,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팀 켈러라고 하는, 그래도 뭐 현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게으른, 이 경멸하는 자, 조롱하는 자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독단적인 사람이다.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또 논쟁을 하거나 할 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뭐가 안 말씀드린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제가 어떤 목사가 이야기한 걸 좀 듣고 참 참 건방지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서 천국 가면 할 게 없다고. 이런 건방진 말을 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멸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뭘 얼마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이런 거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롱하는 자들의 이런 특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현 시대에는 어떤 종류의 이렇게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있느냐, 또 역사적으로 어떤 자들이 있냐, 이 세상 역사에서, 또 그 다음 성경 역사에서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걸 가만히 요약을 해서 보니까 이게 조롱하는 자가 되면 구원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구원받아도 아까 얘기한 그런 목사처럼 아주 지극히 교만하고 건방진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또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권위를 무시해.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를 뜨려고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 이거 불행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류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충고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그 한 부류로 조롱하는 자를 이 안에 이제 기록을 이제 해 놓은 것 같아요. 잠언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조롱하는 자가 생기는 원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잖아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 다 아이가 착하고 다 그렇다 그러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다 자랑하는 그런 아들 딸이에요. 다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지혜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롱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부모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조롱하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부모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조롱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리라, 떠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그 아이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가 노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장 21절 가서 보면 참 이런 또 슬픈 말씀도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슬픔을 얻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아유, 그래 다행히 저는 아이들이 이렇진 않아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엄마잖아요. 엄마는 슬픔을 얻고 그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게 슬픈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리석은 아이로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행복이다, 이런 거 기쁨이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목회하는 동안에는 정말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성경 말씀에 따라 잘 키워야 된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진짜 부모들 고생한다, 아이들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은. 그걸 여러분에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일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예.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아이가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좌익들 세상에서는 권위라고 하는 거는 다 나쁘다, 이런 그 인식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권위는 다 파괴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권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권위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거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학교 가서도 애들 선생님 말씀 전혀 안 듣잖아요. 전혀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 뭐 선생님 그러면 숨고, 뭐 선생님한테 뭐 엄마 아버지가 찾아간다 그러면 그냥 막 벌벌 떨고, 뭐 사실 그렇게 선생님 무서워하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지금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 짜장면 시키고 그냥 거기서 전화해갖고 막 복도에 늘어놓고 이렇게 치우라 그래도 말 안 듣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공교육 하는 데서 이 전교조하고 좌익들이 다 이런 걸 망쳐놨잖아요. 예. 너 노무현 대통령 시작이 되면서부터 권위를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뭐 판검사와 같이 이야기한다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냥 이런 권위를 그냥 밑으로 쑥 다 내려놔갖고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말을 안 돼요. 경찰관들의 권위를 다 내려놔서 술 취하고 먹으라서 경찰관 뺨을 때리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꼼짝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니까 경멸하는 자들이, 예, 오히려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세상이 되면 그거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권위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워싱턴 DC나 이런 데 데모할 때 그 기마 경찰들 보시죠? 가끔씩 나오죠? 어떻게 접근하고 그냥 곤봉으로 내려치잖아요, 머리를. 예, 이렇게. 왜 그래요? 이건 국가라고 하는 거,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권위가 지켜져야 그래 국가도 살 수 있고 나라도 살 수 있고 가정도 살 수 있고 그래야 그 개인도 사실은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집에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럼 그 아이는 경멸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는 거죠. 특히 요새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이제 한 명 뭐 두 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떨 때 이런 거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데도 부모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고. 그래서 야, 이 다음에 고생 꽤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이 다음에 아마 고생 죽도록 하겠구나, 부모가. 그 아이 하는 걸 보면 죽도록 하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특징이 뭐냐,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을 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조롱하는 자를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가서 보니까 이게 대단히 힘든 거더라고. 이게 조롱하는 자, 나중에 어릴 땐 회초리라든지 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지나갔고 나이가 스무 살 넘고 이제 이렇게 넘으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의 변화가 생기 전에는 대단히 힘들다고 얘기해요. 이 조롱하는 자를 고치는 거는 정말 대단히 힘들다. 23장 26절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그래야 이런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데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매를 때리는 거하고 추방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9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웃는 자를 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러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아이들도 주의해서 본다는 거예요. 어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비웃는 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회초리로 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듣지 않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러면은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장 10절에 비웃는 자를 내쫓으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라.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멸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하여튼 이 그룹 안에 딱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싸움이 생기고 모욕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쫓는 것밖에 없다. 어른의 경우에는 이게 마음이 열려야 그래 이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벌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시편 1편 1절, 시편 이제 150편이 있는데 시편 1편이 어떤 분들은 그 1편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록된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라 그럴까, 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시편이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시편 1편 1절에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예 첫 번째 나오는 게 조롱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 모임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라고. 이게 어른이 되면 고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7절도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대언자 예레미야가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잖아요. 절대 조롱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 앉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낄낄대고 이러고 그러고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들과 사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의 시작이 이와 같은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거 아이들 이제 가서 그런 아이들하고 모여서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이게 전체 인구의 뭐 15% 20%가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집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기에 다수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물드니까,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렇게 물이 드니까 부모가 할 수 없어서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든지 아니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든지, 이게 보편적인 그 크리스천 문화가 이제 됐거든요. 이게 그 왜 그러냐, 그런 걸 자꾸 보고 그런 모임에 어울리고 아이들하고 사귀면은 금방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들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는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조롱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세요.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줬어요. 몇 종류의 이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세력을 넓게 이제 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신론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무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 에이티스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종류는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불가지론.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있다 이런 거 알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절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회의론자. 회의하는 거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요 근래에는 온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화론자가 됐잖아요. 여기 진화론 그림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원숭이에서 나중에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원숭이 전에는 아예 무생물이고 무생물에서 아메바가 됐다가 그래갖고 나중에 저 원숭이가 돼갖고 저기에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를 거의 전 세계 90% 이상이 저걸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짐승에서 남았다 그랬잖아요. 짐승에서 사람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극도로 이렇게 경멸하는 거다. 베드로 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진화론자들 이야기예요.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진화론의 특성은 유니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균일하게. 노아의 홍수는 이런 대격변 이런 거 없고 그냥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오랜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그런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이게 오랜 시간 지나면 그러면 원숭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뉴에이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람이 결국 끝에 가서 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그 진화 이런 걸 이제 가르치거든요. 이게 말세에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그 경멸하는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왜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냐? 자기 정욕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 정욕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그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낙태, 마음대로 낙태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 동성애 이제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익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다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죠?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고. 그들이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근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또 이단교리, 사이비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오늘 그 가운데 세 명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694년에서 1778년까지 이제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이렇게 되니까 가서 보니까 무신론자 이렇게 아예 써 있더라고요. 볼테르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기독교가 생기기까지 수백 년, 그 당시이면 한 1500년이고 이렇게 기독교가 완성이 이렇게 됐는데 50년 만에 내가 아직 기독교를 다 파괴하고 100년 안에 성경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이게 경멸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죽을 때가 돼가오니까 아, 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한탄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자기가 간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그대로 남아서 베스트셀러로 남아있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것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말씀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m not a Christian.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책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인데, 1872년에 태어나서 1970년까지 98세를 살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또 그 책 표지 뒤에 무정부주의자고, 무정부주의자. 그 뭐예요? 경멸하는 거야. 질서. 이런 걸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좌익이라고 이제 거기 써 있고, 회의적 무신론자라고 이 사람을 소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다시 그림을 보죠. 가서 담배를 쭉 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었냐고 이러한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결함이 많다. 특히 예수님이 지옥에 간다고 이제 가르쳤는데 종교는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이거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렇게 믿으면은 지금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부인하고 멸시를 했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리처드 이제 도킨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넘기시죠. 거기 가서 보면 이 사람 1941년 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다, 이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킨스라고 한 사람이 신은 착각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거 착각하는 거지 신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유해한 착각이다, 해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착각이다, 그래서 하나님, 신은 철저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고 이 망상이 인간을 억압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인류에 재앙을 가져오는, 이런 얘기하면서 버스 커다란 데다가 하나님 없다 그런 거 써놓고 그러고 유세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예요. 똑같아요.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 어디에서, 이게 좌익들이 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른 거, 권위를 다 망가뜨리고 부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런 일을 하다가 이사야서 28장 14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유다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린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과 함께 28장 22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질까 염려하노니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소식 곧 온 땅을 향해 작정된 멸망의 소식을 들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로 그 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잖아요. 이렇게 조롱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세상 역사와 그다음에 또 이제 교회 역사 이런 데도 조롱하는 자라는 그런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창세기 펴서 창세기 11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 땅이 흩어져서 그래서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싫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와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언어들이 이제 혼잡이 되고 이렇게 돼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심판을 이제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출애굽 이제 14장부터 12장 뭐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그런 그 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열 번이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놔줬죠. 근데 놔주고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를 쫓아가라고 전차부대를 보내고 다 했다가 결국 홍해에서 익사하는 모두가 익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유명한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행인 같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정원 자기 왕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걸 다 해놓고 나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내가 했구나 이렇게 하다가 짐승처럼 돼서 7년 동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첨을 하죠.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갖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촌충이 사람 먹어갖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장 3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이 땅에서 혹시 잘 될 수 있어요. 김일성이니 다 이렇게 뭐 열심히 그렇게 뭐 하여튼 사람들 탄압하고 그러고서 살다가 죽어서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뭐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거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그분께서는 비운 자들을 비웃으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조롱을 받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조롱을 받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롱받으면 그 끝이에요, 그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자기가 뭘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린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걸 심었으면 결국은 조롱당하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9절에 가서 보면 이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증한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증하다 어보미네이션이라고 한 말은 지독히 미워하는 걸 표현할 때 어보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독한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조롱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마련하셨다. 19장 29절 가서 보면 심판은 비웃는 자들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한 번 나오고 뒤에 한 번 나올 때 그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비웃는 자들 위해 예비되어 있고 채찍은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비웃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들의 등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배우고 혹시 나한테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나 자신도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도 좀 제대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잠언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 처음 이제 부모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그렇죠? 또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상사가 있고 이렇게 지도자가 있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그 권위를 가진 존재들을 경멸하며 조롱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성경이, 저도 오늘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구나. 이게 아까 그 사람 봤죠?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막 이러고, 예? 시카고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하늘 향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 야단을 치고 5분 내로 나를 당장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라고 소리를 이제 5분 있다가 이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경멸을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 철원자까지 저렇게 사랑해 주는 게 은혜라고 그렇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팍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5분 안에 나를 죽여보라 그러고 5분 지나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하고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집사, 지역 인도자, 또 교회 이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이 가져야 될 그 뭐라 그럴까, 모범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지방에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사도 바울만큼 큰 스승이 없고 사도 바울만큼 큰 그런 은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교단장이니 뭐 이거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두려움과 그다음에 떨림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 성도들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이제 그들과 같이 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내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을 증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대사도잖아요. 이런 그 사도의 그 모습에서 경멸,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인간을 경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봐야죠. 그건 뭐냐? 이 겸손하게,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 무시하지 않고,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하고는 밥을 같이 못 먹는다고, 이거 완전히 건방지고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형제여기 목사도, 집사도 형제고 다 똑같은 그런 거예요. 뭐가 잘나서 목사는 따로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교제도 못하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고 물시하고 비웃는 거다, 조롱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모르는 것도 있다, 나는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시인도 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요 근래에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사들 가운데 이런저런 뭐 말도 못할 그런 그 비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들어와요.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가 글쎄 무슨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그래갖고 거기서 사진이 찍혀갖고, 그래서 진짜 참 커다란 창피를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참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횡령을 했다 그러고 또 이런 소리가, 이건 뭐 일반 교회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독립침례교회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했더라도 혹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특징이 뭐냐?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다. 오늘 제가 잠언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피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드렸어요.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